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 생명을 주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썩어질 육체 가운데 갇혀진 자가 아니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자로서 비록 내 혀가 굳고 내 피가 식어도 우리는 결코 죽음에 종속된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자임을 그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생각하며 주 앞에 찬송을 올리옵나이다. 나면서부터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내용이 죽음의 자락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일정한 세월이 지나가면서 쇠해져가는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죽음의 기운 안에 갇혀있을 우리가 없나이다.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인생살이 속에서 참 생명을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육이 아닌 영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전 인격적으로 주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귀한 복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 감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위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그 고난과 풍파가 제 아무리 심해도 그 흔들리고 파도치는 그 배 안에서도 곤히 주무셨던 주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육체 가운데 있음에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자극을 받을 때마다 고통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 불구하고 그것으로 절망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실로 깨닫길 원하옵나이다.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평온이 있는 것처럼 사망의 운처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그 영적 정서가 우리 것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사모하는 마음 속에서 오늘 사는 하루하루 사는 저희 인생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우리 무엇을 구하며 살 것인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에서 동행하고 또 이끌려가는 그런 거룩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하루하루 다가오는 주 벨 그 천상교회의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며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비록 연약하지만 이 지상교회 안에서 하늘의 복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이데그 요리운다 53문답을 공부하기 위해서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모으신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교통하심으로 인해서 한 가지 진리와 고백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3문답 사도신경 가운데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말씀의 대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53문답을 함께 읽죠. 자, 제가 질문을 읽을 터이니 답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성신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64페이지 여러분 나눈 자료 핸드아웃 6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라까지 설명을 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 성령님을 가리키는 칭호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 몇 가지 나와 있죠? 예, 그럼 보실까요? 1.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 그러네요. 양자역이란 말은 뭐 그냥 이해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심에 있어서 아들로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영의 역사가 양자 영이라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 것이죠. 2번은 우리의 기업의 인과 보증이 되신다. 우리가 우리의 기업이란 것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을 과연 우리가 받은 자라라는 사실을 도장을 찍어 확인하시고 또 훗날에 과연 그런 것임을 확실히 보증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가면 다시 세 번부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이라 혹은 생명의 영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이사야서 의에서 물 또 계시록 7장에 생명수샘 스가랴서의 기도의 영이요 시편의 즐거움의 기쁨이요 또는 보혜사요 또는 대언자 혹은 간구하는 자 등등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모든 표현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성령의 역사가 단지 오순절 성령 강림 때로부터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께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세우시고 그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역사를 진행하시다가 주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데 그 성령께서 이때 강림하시지만 이때로부터 비로소 성령 사역이 시작된 것은 아니죠. 성령 사역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것이죠. 창조 때부터 성령 사역은 있으셨죠. 창조 때부터 하신 성령 사역은 뭐죠? 창조 그 자체예요. 다시 말하면 삼일체 하나님께서 Trinity God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더불어 창조하시고 그 후에 모든 역사에 함께 해오시는데 실제적으로 구약 안에서도 성령께서 일하신 역사들이 나타나죠. 성령께서 일하신 내용은 은사로서도 나타나요. 은사로서 나타나고 또 맡기신 교회에 직분을 세우실 때 왕과 제사장과 그 다음에 예언자죠 선지자를 세우실 때 이런 자를 세우실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기름 부음인데 그런 다음에 그뿐 아니라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의 뜻으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생케 하시는 성령님의 가장 중심된 사역 지난주에 배웠던 것 중에 중생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사역이 이제 성령님의 중심 사역인데 이 구원론적 측면에서 이 중생케 하시고 거룩케 하는 사역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이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도 이미 다 중생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께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세우세요.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결과로 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교회가 탄생할 때 이 교회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구약에 있어서의 교회, 구약에 있어서의 교회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지닌단 말이죠. 구약에 있어서 교회는 유대인의 혈통 중심이었어요. 혈통이라는 유대인의 제한된 가운데서 살았고 그러나 오순 성령 강림 사건의 이후에 교회는 보편교회로서 보편성을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형태로도 교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특별한 교회적 직분을 위해서 부여했던 것이 이 모든 것들에 즉 왕에게 기름 부었고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고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던 이런 기름 부어 교회적 직분을 감당케 한 그 특수한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졌으므로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성도가 왕이요 제사장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성도가 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적 기능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특수한 직분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성도에게 보편적 의미에서 부르심을 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왕이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요, 여러분이 선지적 역할을 다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모든 성도가, 보편 성도가,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의 특별한 직분의 부르심의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 부르심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소명이 뭐로 바뀌었다? 보편적 소명, 즉 부르심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자 이 교회 안에는 왕에게, 제사장의 선지자에게 구약 상황에서 특별하게 왕직과 제사장 선지자를, 선지자직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은사 측면에서나 생명의 역사 측면에서 특별히 부으셨던 특별한 역사가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게 되어버렸어요. 따라서 몇몇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생명의, 영적 생명의 왕성한 능력과 은사가 모든 성도에 줬으니 신약시대의 성령의 충만성은 구약에 비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은 연속성이 있지만 같은 뭐죠? 아브라함의 언약 위에 있는 것이고 다윗의 언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근데 그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오심이 다윗의 자손이시다,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약 전 역사의 메시아 계보가 약속들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한 것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표적인 역사 또는 그들에게 주었던 약속의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가리키고 그 약속을 담지하였던 구약의 교회가 결국 본질에 있어서 동질성, 연속성인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본질에서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교회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약시도 여전히 뭐죠? 용서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그 다만 율법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적 기준을 가리킨 것이요, 믿는 자들은 그것에 따라서 다시 뭐가 되죠? 성화를 위한 견책의 수단을 쓰신 것이지 그것이 구원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공로로 구원받게 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가 꽤 길게 얘기했는데 이해하셨죠? 지난 시간도 얘기한 것 같아요. 맞나요? 한 것 같은데. 아, 지난 시간 얘기 안 했어요? 했는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기억이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데. 어쨌건 이거예요. 그래서 했을 거야. 내가 뭘 했다고 말하는지 제가 모르셔서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있어서는 율법이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한 것입니까? 그러면 율법은 더우세요? 이거 틀어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네, 저 맨 뒤에 계신 분, 저 사무실 가서요. 이 에어컨 좀 틀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제가 어지러워서 못하겠어요. 부추질 하시니까 내가 어지러워서 내가 하시겠어요. 구약에서 이제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한 것이냐 하면은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참 성도에게는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은 성화를 위한 수단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보여주셔서 그러면 율법대로 살아라. 율법에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럼 저희가 또한 율법을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습니까? 그럼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율법으로 심판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자에게 율법을 심판하시면 은혜로 구원의 의미가 상실되어버리죠.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율법으로 심판한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뭐하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주의 제사를 통한 긍휼의 약속을 믿는 자는 율법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용서만이 생명의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데 이렇게 살다니 라는 회개의 모습이 다시 일어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성화의 길을 가도록 징책하시고 이끌어주신 역할을 할 따름인 것이지, 제사의 긍휼의 약속을 받은 자에게 율법으로 인하여 불순종해서 너는 구원에 떨어진다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율법의 정죄가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죄의 용서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그대로 정죄의 무게로 영원한 형벌의 무게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용서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진실이 반응한 사람에게는 형제여 그럼 우리가 어찌 살 것인가. 그래서 베드로나 저기 바울 사도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신령한 삶의 지표들을 그 서신서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고상한 수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상한 수준에 따라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닫고 나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를 영원히 멸망길로 간다는 사실을 모르느냐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 하면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교회를 통한 구원의 복음 앞에 태만하고 거부하고 그 앞에 방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불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심판이 영원한 정죄의 의미로 다가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신실하고 충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격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한 자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생명길을 걷게 하는 징계의 권면의 말로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의 심판의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율법의 기능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자인가 믿음이 없는 자인가 따라서 똑같은 율법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상급과 형벌이라는 보상과 그 다음에 심판이라는 율법의 그 판단이 다 의미가 달라지게 적용되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도 맞으면 율법 시대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구약도 율법 시대였지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구원받는 것이었다. 이때도 성령은 역사하셨다. 이때도 중생자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성령 가능 사건 이것이 바로 보편화 되어버렸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성령 사역의 충만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모든 성도가 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다음에 뭐죠 선지자이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가 누구를 가르칠 필요가 뭐가 있는가라는 문제 생길 때 교회 안에 이제 질서는 있는 거예요. 질서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 모든 성도가 우리 가운데 복음을 굴절되지 않고 바르게 전할 자를 훈련시켜 가르치는 교사로 세우자라는 의미에서. 그게 이제 목사의 직분이 나오게 되는 거고 우리가 영적으로 태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볼 직분자가 있어야겠다 해서 장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 사역이 구제와 봉사거든요. 이제 구제와 봉사를 위한 그 긍휼의 사역을 위한 그 긍휼의 사역은 교회의 본질적 사역이에요. 그거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긍휼과 구제와 긍휼 사업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집사라는 직분을 주께서 세우실 때 이 목적을 위해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직분은 세워놓고 일을 안 해버리면 교회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 그러니까 맞으면 무슨 말이냐면 교회로서의 기능이 약화됐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집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장로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주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주께서 교회를 세운 다음에 이런 직분이 있어야겠다 하고 정하신 바대로 교회가 기구, 하나의 기관이 형성되어지면서 이 기관 안에서 질서에 따라서 교회 말씀을 전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이를 그렇게 직분을 세운다 할 때 이 직분이 부약의 왕이나 제사장과 선지자와 같지 않아요. 이 같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전 다른 개념이 뭐냐면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특별한 소명에 의해서 이들에게 이들에게만 특권적 위치를 주어 그렇지 않은 자와 구별되어지는 혈통적 제한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마치 교회에 속하기 멤버십 전체가 교회 회원권 전체가 혈통으로 제한을 받았던 것처럼 직분 자체도 혈통이나 하나님 뜻하신 명령에 의해서만 세워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교회 회원권이 혈통으로 제한되지 아니하고 보편적인 부르심으로 온 믿는 자를 다 열어두신 것처럼 그 안에서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하여 기관으로서 교회 조직을 위하여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 목사, 장로, 집사가 이들과 같지 아니한 것은 모든 성도가 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는 분이 이들에 비해서 어떤 의미에서도 영적이나 신분적으로 뛰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탁월성과 우월성 갖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다른 성도와 비해서 신학교에서는 신분적이건 신학적이건 영적인 관점에서 이들과는 다른 탁월성을 지닌 위치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앞에 나아갈 때 예전의 사람은 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가야 했던 것이요,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배워야 했었던 것이고, 이렇게 제한된 통로에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신약시대에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직접 통치를 받는 것이요,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제사장을 경유하여 나갈 이유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음에 있어서도 성령께서 일깨워주시는 분량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앞에서 동등하며 똑같습니다. 그가 무엇이든지 어느 직분에 속한 자이든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차이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만인 제사장이요 모두가 다 왕인 것이에요. 성령 사역의 보편성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세운 교회의 특수성이 이거예요. 특별히 나타난 신약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같은데 근데 그 안에서 질서를 따라 하는 기관을 세우신 거예요. 질서를 따라 기관을 세우다 보니까 기관 내에 직분을 돌아 하심으로 주께서 명하심으로 그 직분에 따라서 모두가 평등한 자 가운데서 어떤 기능적 측면에서 일을 맡긴 게 바로 목사예요.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사역을 미니스트리가 있는 거죠. 교회가 어떤 일을 부르심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맡아야 될 어떤 기능성 때문에 그 안에 뭐예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라 하여 세운 것인데 이 기능성을 원활히 원만히 건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런 자들을 어떤 자를 세울 것인가를 성경에 보게 되면 잘 분별하여 세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임의로 세우지 말고 아무나 세우지 말고 왜냐하면 이들로 인한 기능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직분자를 존경해야 한다면 그들이 신분적 차이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맡은 바 해야 될 직무의 중요성 때문에 이들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교회가 존경을 보내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따라서 천주교에서 제사장이나 동방교에서 사역자들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천주교에서의 신부는 감독들은 이 개념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들을 제외하고는 성도가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교를 중심으로 한 그들이 교회이고 성도는 붙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간접적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없으면 이들은 교회가 아닌 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맥락인데 신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없고 장로가 없고 집사가 없어도 성도가 모여 있으면 기관으로서는 아직 조직화된 교회는 아니지만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여전히 교회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해하세요? 왜 그렇죠? 다 왕이요 제사의 선지자라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탄생하신 교회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신약교회가 누리는 자유함이요 기쁨입니다. 별로 안 기뻐하시네. 이게 성령 역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역사. 교회 조직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그 질문 보십시다. 질문 65페이지. 그 이름 성령님 치워도 하나하나는 뭐 다 풀이를 지금 할 수는 없고 일단 그냥 보시고요. 65페이지 질문 보세요. 질문 같이 읽어봅시다. 사울 왕의 경우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억을 받지 못하였습니까? 그것을 왜를 빼야겠네. 그죠? 불구하고 기억을 받지 못하였음을 미루어 볼 때 성령님이 기업의 인과 보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답은 뭘까요? 사울 왕은 은사를 받았으나 선택에 의한 양자의 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시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사울왕이 구원을 받았는가?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정확하게 얘기는 어려워요. 사울왕의 구원 여부는. 근데 하나님께 사울을 버렸다 그러시거든요. 버렸다. 이 버렸다가 왕직으로서의 버린 것, 직분으로서의 포기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의 구원 생명조차까지도 이제 버렸다고 말씀하신 것인가를 갖고 이제 이 부분에서 약간 학자들 간 논란이 있죠. 논란이 있는데, 지금 적은 것은 적어도 17세기까지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사울에게 있어서 구원의 증거를 볼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에게 있어서 회심과 그다음에 은혜에 대한 고백들이 성경에 나타나질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매를 주시나 징계를 받은 사울이 징계매로 인한 아픔은 호소하지만 그가 돌이켜 심령을 주 앞에 회개로 나오는 증거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세워 일정한 직분과 은사를 갖고 활동을 하지만 그냥 그가 생명 구원받은 자는 아닐 것이라 라는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질문과 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대부 요리문답을 주석했던 이 저자 자신이 이런 식의 관점을 갖고 있어서 거기서 써놓은 거예요. 뭘 설명하기 위한 거냐면 성령님의 은사 주심과 중생께는 생명의 은혜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사는 있으나 중생자가 아닌 자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중생의 은혜가 소중해요? 은사가 소중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7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이른다. 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줄치는 뭐냐면 중생자에게 기대되어지는 은혜의 반응, 그게 그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지금? 그렇죠. 중생자에게 기대되어지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 그게 바로 뭐냐면 감사의 반응이 나타난 줄치는 뭐가 되냐면 아버지 뜻대로 순종함이에요. 그게 바로 줄치면 이게 뭐냐? 열매. 그게 줄치면 그게 성화의 결과. 그게 바로 줄치면 선행. 이게 그거예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있는 자라야 승원들.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는 말의 의미를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을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는 결국 뭐예요? 중생자에게 기대되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마땅한 감사의 반응, 곧 열매가 없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제 아무리 뭘 해도 은사가 있어 일정 범위 내에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사울의 경우가 그런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은사는 어떤 것일까요? 은사는 어떤 것일까? 성령 은사들은 어떤 것입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의 은사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첫째는 복음이 처음 전파되던 사도시대와 초대교회 때에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 주셨던 은사들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놀라운 능력, 예언의 은사, 이적을 행하는 믿음 등이다. 반면에 둘째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에게 베푸시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교회 사역을 위한 은사들인 예술과 과학과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유창한 언변의 은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기적적으로 주어지기보다는 근면한 노력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화와 양자됨을 생각할 때알수 있는 은사로 의롭게 하는 믿음, 거듭남, 기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 소망, 인내, 변치 않음 등과 같은 구원과 관련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들이 회심할 때 주어집니다. 이외에 방언이나 방언 해석 등의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은사를 둘로 나눴어요. 하나는 사도시대와 초대교회 때에 특별하게 주신 은사가 있다. 그 은사는 다른 언어로 말하는 놀라운 능력이나 예언의 은사나 이적을 행하는 믿음이라 했는데, 이 은사들은 각각 다 표적적 은사예요. 그 표적적 은사는 뭐냐면, 즉 사도시자 초대교회 때 교회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때에 그 증거의 실체를 잘 지시해 주기 위하여 복음적 권세를 드러내주는 특별한 의미에서의 표적적 은사들입니다. 이런 표적적 은사들은 교회가 확립되어지고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후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그것이 성경 이후에,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교회사를 살펴보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졌던 놀라운 능력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따라서 그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졌던 특별한 은사적 능력, 초월적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사도들의 초월적 능력은 그 가운데는 신유가 있었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경우조차 있었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예사였으며, 그들이 또한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예언적 은사까지도 있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뭐였다? 표적적 의미에서의 은사였다. 그거예요. 표적적 의미에서의. 표적과 관련된 은사였죠. 이 표적은 뭘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복음의 실체를 가리키는 거였죠. 이런 표적적 은사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필요에 따라 사용하셨어요. 구약시대도 필요에 따라 사용하셨으니, 특별히 모세의 경우 열 가지 재앙이 그것이고, 그렇죠? 홍해를 가른 사건이 그것이고, 만나 사건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선지자들 가운데서 엘리야나 엘리사의 경우 갈멜산 사건에서의 승리의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라든가, 기름이 부어도 부어도 떨어지 않게 하신 사건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또 문둥병자를 고치는, 남한장군을 고치는 사건, 이런 특별히 나타났던 어떠한 모든 시대에 항상 있던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집중적으로 어느 시대에 강력하게 이런 표적적 은사를 부어주세요. 성경을 잘 보시면 시대적으로 어느 시대에 엘리야 때 팍 나오고 엘리사 때 좀 나오고, 이렇게 이제 어느 시대마다 특별하게 집중적으로 나타나요. 다른 선지자들은 엘리야가 했는데 다른 선지자는 못하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 그런 이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선지자는 무엇인가? 가짠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표적적 의미에 따라서 그 시대의 복음의 실체를 가리키고, 그 표적을 기초로 후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실체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뭐죠? 하나의 사건으로서 활용하시는 그런 거시적인 구조 안에서의 의미가 있고, 당대에 속한 교회를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당시 교회에게 주는 의미가 있었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된 예표적 의미로서의 의미가 있었어요. 다음은 표적적 은사들이죠. 이런 은사들은 항구적으로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적 은사는 뭐가 아니라고요? 항구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항구적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지 항구적 은사는 아니라. 사도들의 은사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사도 이후에 누구도 사도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의 권위는 얼마나 탁월한 거냐면, 사도의 권위는 그들의 교훈이 바로 뭐였냐면 성경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정황 무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얼마나 특별하게 사용하셨는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직접 쓰신 게 아니고 사도들을 통하여 쓰신 거라 그 말이에요. 마가나 누가는 사도들의 바로 따라붙은 제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시대, 곧 초대교회 시대 때에 이들에게 주께서 하나님께 사용하신 그 비범한 경륜은 그들에게서 그들의 교훈이 곧 성경이 되도록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의 말씀으로 쓰도록 하신 자들이니만큼, 이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실 때 표적적 은사를 통하여 나타내 보신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거기는 항구적이진 않으나 교회의 은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들도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사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다 천상교로 옮겨가고 낙원을 옮겨가고 지상에 남은 사도들이 몇 안 되기 시작했을 때 사도들은 염려가 된 거죠. 뒤에 오는 속사도, 뒤에 오는 바로 뒤에 바로 따라오는 속사도를, 사도의 뒤를 이은 사도들, 사도는 아니고 사도를 뒤를 이은 자들아 이런 뜻의 속사도인데, 그들 자기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의탁하는데 의탁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과 같은 성경적 교훈의 권위로 이들의 고백들이 쓰여지지 않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자신들이 있어서 내게는 금과 은은 없으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네가 일어서라 하는 표적적 권위와 은사가 이들에게 없음을 사도들이 바로 봐요. 바로 보는 거죠. 다시 말은 사도적 은사, 표적적 은사가 이제 막을 내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서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성경의 말씀에 착념하라는 교훈으로 사도 일관되게 유언적 유지를 남겨주게 돼요. 그것은 딱 하나죠. 성령의 역사로 인한 모든 교회적 사역이 이들에게는 기록, 사도들에 의해 기록된 말씀의 모든 사역적 판단을 두도록 위임하고 떠나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 뒤에는 말이죠. 이들 뒤에는 모든 순교자들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들 안에서 기도함으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라는 기도하는, 왜냐하면 주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하셨으니까 기도함으로 주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 이 관계는 항구적인 거예요. 항구적인 거예요. 모든 성도를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의 영을 입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 향할 그 길의 손길을 영육간에 베푸신다라는 그 소망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 기도는 이들에게 유효적으로 주어진 것이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사도적 표적의 은사로 나라 하니까 낫지는 않았지만 기도하니까 병 고침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달라요. 달라요. 주 앞에서 상한 자를, 심령이 약한 자를 기도했더니 심령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육체가 상한 자를 위해 기도했더니 육체가 낫는 일도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였더니 그 가운데서 물질의 필요도 채워진 일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였더니 교회를 향하여 신령한 말씀의 위로를 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의 관계 속에서 응답받는 특별한 관계로 오더라고요. 이거는 항구적 관계예요. 이 항구적 관계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주께서 기도하라 함으로 병 낫는 일이 있는 것이고 오늘도 기도하라 함으로 우리 안에 상한 심령이 치유받는 일이 있는 것이고 기도하라 함으로 말씀의 왕성한 때를 교회가 간구할 때 영적으로 충만케 주신 역사가 있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기도의 줄기가 오늘날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택을 주시는데, 그 오늘날은 성령께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은사가 없는가? 은사가 있죠. 은사가 어떤 것이냐면 그 다음에 보면 항구적 은사인데 25페이지의 넷째 줄 이 가운데 둘째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에게 베푸신 은사도 있다 했어요. 이건 지금 우리의 남포교회도 해당되는 은사죠. 이 교회도 베푸시는 은사가 있는 거죠. 그 은사는 뭐냐 하면 하나는 교회 사역을 은사로서 하나의 예술적 은사, 과학적 은사, 학문적 은사,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 학문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술과 학문, 지혜와 지식, 그리고 유창한 언변, 즉 전달의 능력, 이런 등등 모든 것들은 자연적 의미에서 은사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자연적 의미에서 은사를 주께서 베푸시고 이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은사가 있음과 동시에 근면한 노력과 학습을 통하여 왕성하게 개발되어지는 자연적 은사들에, 이 자연적 은사를 교회 회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회원들 가운데 잘 가르치는 이가 있고 교회 회원들 가운데 뛰어난 예술성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 회원들 가운데 깊은 공부를 하는 자가 있고 교회 회원들 가운데서 지혜가 있어서 인간관계의 사리 분별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이름으로 인해서 교회가 왕성하게 나타날 수도 하며 이 모든 은사가 다음에 주는 구원과 관련된 은사가 없으면 교회를 해칠 수가 있게 되죠. 이 은사 자체는 뭐죠? 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위한 영적 의미에서 내면적 구원론적 의미의 은사가 있죠. 이게 보태짐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유익한 은사가 되어져요. 그게 뭐겠어요? 성화, 양자됨, 구원받는 믿음이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줄 아는 것이요. 중생의 은혜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소망 가운데 있는 거요, 인내하며 신실한 은사. 이런 것들 영적 측면에서의 은사가 말씀으로 해야 성령께 내 안에 불러주실 때, 부어주실 때, 이 구원론적 축복이요, 열매요, 은택이 왕성해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주신 바된 자연적 은사와 그것이 맞물려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직분과 기능을 감당해가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나타나요. 이거 외에, 그러니까 자연적 은사는 사실은 선택받지 못한 자에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선택받은 자에게서 이 은사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세요. 은사는 빼어난데, 가만히 지키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린 궁금하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해치는 자여, 덕을 세우지 못하는데 어째 저 은사를 주셨을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근데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눈으로 보이는 교회는 무슨 교회다? 지상교회. 지상교회는 다 눈에 보이는 교회죠. 그렇죠? 가경교회. 이 지상교회요, 눈에 보이는 가경교회는 순수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순수하지가 않고, 그럼 불순한가? 그 나쁜 말인데. 불순하다는 게 좀 이상하다. 그렇죠? 혼합돼 있어요. 혼합. 커피 믹스. 처치 믹스야. 이게 믹스 돼 있어요. 믹스 돼 있어요. 그래서 믹스드 처치야, 이게. 왜 뭐가 섞여 있을까요? 참으로 중생한 참신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교회는 다 섞여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거룩한 참교회를 이 땅에서 보기를 원합니까? 빨리 그 꿈을 버리세요. 거룩한 참교회를 보기를 원하여 A란 개교회를 갔더니, 지금 갔더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실망이다 싶어서 갔더니 어느 한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는 참교회인데 이리 오세요 하고 가봤더니, 야, 남포교회 갔더니 삐죽빼죽 별 사람이 다 있는데, 이 A란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어때요?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참 존경스러울 만한 따뜻함과 공동체적 사랑과 애정으로 가득 차있어요. 여기야말로 뭐다? 참교회다 라고 쏙 들어가 봤더니 나중에 뭐예요?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이단 가보세요.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 사랑에 감동받고 뭐래, 이거야말로 복음의 실제다. 다른 교회는 다 뭐다? 가짜다. 이분이 가짜 교회, 참교회와 진실된 교회를 판별하는 기준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기준 했죠? 어떤 기준으로? 참교회 순수한 사랑의 완전성으로 보고 기준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상의 교회는요, 이런 관점에서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분별하도록 되어 있진 않습니다.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게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성경적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고 있으면 참교회고, 그것이, 그럼 얼마만큼 완전하게 참복음이 전해야 됩니까? 그것도 헷갈려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순수하며 완전한 복음을 항상 전하는 교회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남포교회는 있는데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각각 제한된 복음적 이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참과 거짓은 구별되어져요.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 이해하는 복음적 이해도 순도가 100%여야만 참복음이다, 이렇게는 얘기 못해요. 왜 못하냐면, 개혁파인 장로교회는 성경을 그렇게 보지만 감리교, 루터파, 성결교는 성경을 달리 보죠? 최소한의 차이는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장로교 개혁파 성경 해석이 맞아요. 그 신학이 맞아요. 저는 그거를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성경도 그게 맞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인정은 뭐냐면, 그러나 나는 내가 아는 범위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범위 그렇다. 그다음 또 하나, 내가 아는 것을 전함에 있어서 항상 아는 것을 완전히 전하지는 못해요. 전한 말을 놓고 다시 해석해 보면 그 뜻은 아니었는데라는 걸 내가 볼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결국 커뮤니케이션, 전달에 있어서의 제한성이 있어요. 그 다음 그때그때 전한 상황 안에서 어느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균형성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전도하지 말란 말이야.
누가 그랬죠? 박영석 목사님 그랬단 말이에요.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균형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 말 고지곳대로 묻고 전도 평생 안 해보세요. 칭찬받나. 그렇지 않다니까. 남포교회가 어느 특정한 어떠한 강조 때문에 균형성을 약화시키는 순간순간의 상황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전부로 보게 되면 균형이 흔들리잖아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서 가져서 말씀의 순도 100% 완전성 이렇게는 못 잡아요. 그래야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평균적으로 줄기 있게 본질적 측면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풀어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는가, 그런 기준에서는 참교와 거짓교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 뭐가 아니고요? 사람이 얼마나 마음 좋은 사람이 많은가가 아니고, 나를 내가 갔는데 얼마나 나를 감싸주는 사람이 많은가가 아니고, 기다려보세요. 그 속에 들어서 감싸주는 첫사랑에 흥분하고 여기야말로 참교다 싶은 애 6개월, 1년, 2년 지나면 거기도 똑같은 사람들이 속속이고 뒤지고 받고 하는 걸 금방 알게 되어져요. 알고 보니까 뭐예요? 똑같아요. 이 세상에는 그런 맥락에서의 거룩하고 순전한 교회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뭘 하지 말자? 실망하지 말자. 실망하지 말자. 실망하지 말자. 왜 실망을 안 하냐면, 왜 거룩한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걸 금방 할 수 있냐면, 자기 하나를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 살아야 될 새 성품에 따른 완전하며 순전한 신자인가를 생각해 보라. 그럼 불완전성이 금방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거 못 보면 신자가 아닌데. 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면 뻔하지 뭐. 우리끼리 모였는데 우리끼리 피차 뭐가 서로 다르다고. 그러니까 제발 목사한테 실망 크게 하지 마세요. 목사 똑같아요. 뭘 훈련 받았을 뿐이에요. 은사에 따라서 신학 훈련을 받아 말씀을 가르치니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마땅한 직분자로서의 책임성이 계속 강조되므로 혹 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는 해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낫지 않을 수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둔해지고 말씀 앞에 반응이 감각이 무뎌지고 말하니까 성화된 줄 알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신앙 권면할 때 보면 굉장히 성화돼. 아, 이 집사 그게 아니야. 말씀이 귀기고 나를 봐. 나를 뭘 봐. 그게 아니야. 라고 이게 권면할 때는 굉장히 정직하고 따뜻하고 깨끗하죠? 그렇잖아. 그러나 자기가 이해관계의 피해자가 됐을 때 어떻게 돼요?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우리가 실망하지는 말자. 그러나 지향점을 놓쳐선 안 돼요. 실망하지 말자. 우리가 결국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데 어떻고 저런데 어떠리요. 그냥 살자.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의 방향을 놓치고 있는 것이요. 신자의 건전한 영적 방향이 아니에요. 야 피차 그렇게 살아야 마찬가지인데 되는 대로 살아.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나태한 신자요. 징계받을 신자예요. 그럼 어떤데? 우리가 부족하나? 바라봐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해주시는 음성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라고. 말씀을 들을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불러주시는 음성이에요. 음성이에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은사가 좋은데, 뛰어난데, 교회를 해치는 일이 벌어져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안은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믹스되어 있어서 아직 중생의 은혜를 모르는 자요. 하나님의 복음 앞에 마땅한 감사의 은혜의 반응을 나타낼 줄 모르는 수준이 있지만 은사가 빼어나서 그가 외형적으로는 복음을 고백하고 있으므로 교회 안에 한 회원이 되어졌는데 그 중심은 아직 은혜를 모른다고. 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요. 깊은 이해는 죄 자체에 대한 고백이 피상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은사가 주어지고 그랬더니 그 은사로 인해서 그가 말은 잘하니 당할 수는 없는데 그가 영적인 분별과 판단이 없으니 그를 이기지 못하여 교회가 해를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치를 따지는 데는 당할 재간이 없어. 이 집사가 틀렸고 빈 집사가 맞고 내가 또 맞고 또 따지는데 당할 재간이 없는데 하면 그 속에는 어떻게 해요? 겸손과 눈물과 회개와 사랑과 인내와 신실과 자기를 돌아보는 모든 영적인 은사들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뭐 되죠? 적도 완악해지고 견고한 돌 같은 마음으로 은사만을 뻗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교회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은사가 뭐 성령님의 구원적 열매와 함께 갈 수가 있어요. 이 함께 가면 이건 교회에 뭘 세우죠? 덕을 세워요. 덕을 세워요. 덕을 세워요. 자, 이렇게 원리적으로 나누는 건 참 쉬운데 누가 여기서 은사만 있고 누구는 구원의 은사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냐를 분별하는 것은 절대로 어려워요. 누구는 뭘 못해. 우리는 분별을 못해. 사람이 그걸 분별하지 못해. 사람이 그걸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김병훈 목사는 은사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사람 보면 그러면 판별하고 분별하기 시작하면 시험 들어고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해를 끼쳐요. 하나님이 주신 바된 권한이 아니에요. 그는 주께서만 보시는 것이라. 언제 드러나죠? 마지막 심판 때 드러나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거 드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를 너무 시험 들게 하지 말 것. 두 번째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원리적으로는 구분이 뻔한데 실제로 어려운 과정은 또 뭐냐면 우리 안에 설사 은사가 있고 구원의 은사가 있는 교회 덕을 세울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선품들을 행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저 사람이 저 어제까지만도 괜찮았는데 오늘 좀 문제가 있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지껏 교회에 덕을 끼친 사람이 왜 저러지라고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에게도 그것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예성품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은사가 덕을 세우다가 때로는 은사로 인하여 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신자는 뭐 때문에 주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죠? 주여 제게 주신 은사를 거둬가소서라는 기도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 이 은사가 주 앞에 교회의 덕을 세울 때는 실로 기뻤으나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예성품대로 죄를 범하니 이 모든 은사가 교회의 덕을 해치고 그걸 알게 되어지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 괴로움 속에서 주 앞에 눈물로 나아가니 은사로 인하여 교만치 않고 뭐가 되죠? 은사로 인하여 뭐요? 겸손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겸손케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우리가 볼 때 은사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것이 겸손케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재물의 덕이 많은 것, 학문을 많이 닦은 것 다 은사라고 그랬어요. 보죠? 예술적 은사, 학문적 은사, 지혜가 많은 것, 지식이 많은 것 이 모든 것 다 은사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겸손케 하는 대로 나가지 않으면 전부 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해가 되어버려요. 자랑하지 마세요. 네, 세상은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게 영적 가치와 세속적 가치로 사람을 보는 차이예요. 교회에서는 결과와 업적과 나타난 것으로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면 안에 있는 그 귀중한 영적 가치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 휴식 시간 끝났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이 11시 25분이거든요 15분에 쉬고 25분에 시작했는데 휴식 시간 끝났다는 표시.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서 5분만 쉴까요? 예, 쉬겠습니다. 보시죠. 65페이지에 거기 이제 성령님의 은사들 가운데서 이제 2회에 맨 밑에 줄에 2회에 방언 및 방언 해석 등 은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방언이 논란이 있는가라는 데서 의견이 한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네 가지 정도의 신학적 견해가 나뉘어져요. 그런데 이 결국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이 이게 항구적 은사인가 아니면 사도시대에 주는 일시적인 은사인가 라는 것에 대한 판단 때문에 그렇죠. 일시적 은사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방언이라는 것이 결국은 성경의 기록 즉 정경의 기록이 있기 전까지 방언이나 예언이나 방언 해석이나 예언 등은 다 말씀에 관계되는 은사이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것들은 이제 사라지고 만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고 항구적이다 보는 분은 고린도 14장의 문맥이 모든 교회를 향하여 그 모든 교회의 직분도 이미 고린도 12장이 나오죠? 고린도 12장에 직분론이 나와요. 다 사도겠냐, 다 선지자겠냐, 다 목사, 교사로 세웠다 등등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항구성이 있다는 거죠. 교회 직분의 항구성이 있고 고린도 13장에서 사랑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14장 넘어가서 질서 있게 하라라는 등등의 내용으로 비추어 이건 항구적인 은사로 봐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서로 이제 엇갈려요. 그 때문에 성경 해석상에 뚜렷하게 어느 것이 맞느냐고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고 장로교 안에서도 통일된 견해로 갖고 있지 못하는데 주류 의견은 일시적 은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주의였지만 요 근래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일단 이 정도로 저 자신은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는 게 뭐냐면 방언의 은사는 있을 수 있다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있다요 없다야 있을 수 있다니까 있다에 없다예요? 아, 있을 수 있다니까 그냥 있다가 아니고 뭐라고 해요? 그냥 있다가 아니고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 왜 이 말을 붙일까요? 하도 아니 은사는 모두가 갖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모특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은사는 똑같이 갖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서 서로 지체로 묶여져 교회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은사죠? 네. 자, 그럴 때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있는데 사람들이 방언을 받았다 있다라고 주장하는 대로 있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방언을 주실 수 있음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근데 연습하는 방언은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그죠? 연습은 아니고 그 연습은 뻔히 아닌 거예요. 이 방언은 어떤 은사와 다르죠? 자연적 은사와 다른 거예요. 자연적 은사는 뭐죠? 연습하고 학습하여 훈련받아요. 그러나 이 방언의 은사는 자연적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연습하여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원 가서 연습하고 받았다고 하실 때는 그 방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습한 비스무탄 자연적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언이 하고도 하고 싶으니까 비슷하게 자연적으로 훈련받았다고 하시면 돼요. 심리적 내적 기능도 자연적인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방언이란 게 기독교만 있지 않고 타종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인들도 있고 저 달라이 라마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 다른 종교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신을 쫓는 초월에 대한 예배를 하는 자들에게서는 그 종교라고 하는데 그런 자들에게는 방언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 방언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다른 종교에서 보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라는 방언을 갖고 너무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 생겨요. 그래서 그건 좀 지나친 걱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믹스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신자가 하는 방언을 가리켜서 그가 악한 영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그건 좀 지나치다라고 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있을 수라는 말을 붙이냐면 한국교회의 관행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한국교회의 방언과 관련된 이 신앙 관행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방언은 더 이상 은사가 아니야 신자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끌어올린 이상 더 이상 그것은 방언으로서 은사 성격이 상실해버려요. 그런 방언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이 기도하다가 오늘날 자신이 방언이라고 이게 방언인가 싶은 어떤 특별한 언어상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자는 구한 것도 아니요 연습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적 이해가 분명하고 중생자가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언의 현상과 같은 현상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 입장이고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 일반적 순복음식의 방언의 모든 관행은 그건 더 이상 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 방언의 그 고결함을 오히려 혼탁해 하고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못한 관행이므로 옳지 못하다. 방언을 안 하면 못하면 구역장이 못 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죠. 제가 한 기도의 모임에 갔는데 기도의 모임 속에서 갑자기 다 기도 잘하다가 지금부터는 방언을 기도한다고 했어요. 저는 방언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기도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냥 비슷하게 해볼까. 근데 뭐 그것도 연습이 돼야 비슷하게 오래 하지. 잠깐은 할 수 있지만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속이는 게 되잖아요. 그건 기도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담들 방언을 하라 해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못하니까 방언을 기도합시다 하는데 이제 못하니까 다른 사람 방언하는 걸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들었더니 가짜 같은 사람도 있고 진짜 같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지더라고. 이렇게 분별이. 그런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직접 아는 부분이 아니라서 가타부터 평가는 제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제가 이제 왜 제가 안 하면서 있다고 열었냐면 첫째 하나님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성경 자체에 그것이 없다고 단언적으로 막아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구적 은사로서의 방언 자체에 대한 해석적 가능성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저로서는 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못하겠고 비록 아무리 순복음 교회로 인한 방언 질서, 방언과 관련된 은사의 해석이 혼탁하더라도 성경대로 봐야 할 때 제가 차마 없다는 말은 못하겠다. 예,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서 제 가까운 이제 그 영적 벗이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의 방언을 제가 성령께 주신 방언이라고 인정을 제가 하고 싶어요. 그 친구가 나중에 어떤 자인지 내가 그 속은 다 모르지만 지금까지 아는 관계 안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친교 보내서는 당신이 참 신자고 참 하나님을 진실 잘 섬긴 자인데 지금 목회하고 있죠. 목회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계속 관찰하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기도 중에 방언을 받았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하냐. 그렇다면 내가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방언이라 내가 인정하고 싶다. 이런 거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있을 수 있음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훨씬 더 방언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방언 해석의 통변의 은사예요. 통변의 은사는 정말로 판단할 길이 없어요. 당신 방언 이거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통변의 은사가 진신일이 또 판단한 또 다른 사람의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의 영분별의 은사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 뭐가 되면 말씀의 근거가 아니라 그것에서 매이게 되어져요. 영적 질서가 나중에 혼탁해져 버려요. 그래서 어디까지 봐야 하는 것인가 매우 신중해요. 그래서 보세요.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의 관습이 뭐가 있냐면 방언을 인정하면 통변을 인정하고 통변을 인정하면 영분별을 인정하고 영분별을 인정하면 예언을 인정하고 예언을 인정하면 그 은사에 따라 모든 교회 질서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거기에 뭐예요? 신유은사까지 갖다 붙게 되면 좌지우지래. 그러면 말씀에 기초한 정전한 영적 질서의 말씀에 근거한 영적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럼 더 이상 교회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을 위한 복음이 되냐면 오늘날 우리의 기복적 피로를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가는 변질의 형태가 필연적으로 드러나요. 필연적으로. 그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제3의 물결, 빈야드 교회, 제2차 성령 운동, 그다음에 요즘에 등장하고 있는 또 다른 무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남겨오는 그 파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제가 아는 것은 방언의 은사가 있을 수 있으나 방언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개인적으로 믿는 경험이 있으시면 그 은사가 있다고 믿는 적이 있으면 성경에 정해준 바된 질서대로 방언의 은사를 비밀하게 사용하세요. 제발 모였을 때 들으려고 폼 잡지 말라 그 말에 이 말도 이 표현 이런 표현도 제가 안 썼는데 난 보기에 한 5년 있다 보니까 자꾸 이런 표현이 나. 그런 그 좋지 못해요. 자기에게 덕스럽지 못해요. 하나님께 주신 바된 은사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받았다고 믿고 되고는 성경 방언 은사를 어떻게 알아서 쓰겠죠? 어떻게 쓰라고 되어 있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 그러니까 교회의 복음적 덕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은사의 제한성이에요. 방언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하나를 위한 거예요. 자기 하나요. 자기 하나를 위해 있을 수 있으되 자기 하나를 위한 거예요. 그 하나가 어떤 거냐면 주께서 과연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아주 초보적 믿음의 신앙을 견고케 하는 일. 내가 말씀에 기초한 실명으로 굳게 의지해 나가는 약속을 믿는 확신이 흔들릴 때 뭐 때문에? 환경적 위험 때문에 흔들릴 때 다른 사람은 말씀으로 서가는데 자기는 못 서가니까 방언으로 자기를 위해서 세워주는 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 은사가 주는 영적인 덕목과 효과라는 것이 매우 초보적이에요. 사실은 그거가 그래요. 그래,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그 깨달음이 마음의 내면에 확신이 되어져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가는 신앙인은 내가 방언을 받음으로 비로소 중생한 것을 알겠다, 방언 받으니 내가 힘든 세상에 살만하겠다 라는 식의 어떤 그 경험은 그 일시적이며 사실 그런 것인데, 그거로 인해서 회복된 신앙의 세움이란 것이 사실은 말씀의 깊은 이해에 세워지는 그 저력과 그 저변의 깊은 이해에 비해서는 매우 초보적이고 약한 것이에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숱하게 방언을 받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주권과 말씀에 의지하는 삶의 실제 있어 영적 덕과 유익들을 많이 내지 못해요. 왜 그러냐 그 말에, 왜 그러냐 그 말에. 그러니까 방언을 주는 자기 유일한 것이 매우 개인적이며 개인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초보적 수준에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정도로 하죠. 신유은사가 있냐 하면 신유은사가 있냐, 신유의 기도는 있습니다. 근데 사도적 의미에서의 신유은사는 없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기도함으로 병낫는 일이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왜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 어떤 은사를 받은 자가 있다고 해서 그분의 기도 받으면 병낫는 일들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지만 여지껏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은사 때문이 아니고 그분의 기도가 주 앞에서 진실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음에 대한 전적인 항복과 그 다음에 혼잡스럽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전심전력으로 기도해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요, 자기 유익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기도의 순전성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또한 은사이기도 해요. 은사라고 할 만큼 탁월하고 고상한 영적 수준인데 그 기도가 진실되고 순전한 기도에 이르기까지는 말씀에 입각한 그런 내적인 영적인 그 변화의 과정도 필요하고, 또 기도를 초보적 수준일 때는 기도할 때마다 산만하고 흔들리고 있으나 이 신앙의 성장과 더불어 기도가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의 훈련 분량도 같이 가요. 그러니까 기도는 양면적인 거예요. 은사기도 하지만 훈련 분량이 같이 따라오는 것인데, 그걸 위해 그러해서 하나님 앞에서 환자의 긍휼함을 깊이 애통해하고 그 동감하고 그자의 영적 형편과 육적인 공고함이 실로 그리스도께서 그를 향한 마음처럼 깊은 아픔을 갖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였을 때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그 병 낫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분에게만 특수하게 주어지는 사도적 의미에서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주 앞에서 기도함에 있어서 간구함에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원한 대로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명하셨으나, 기도하면 듣겠다고 하셨으나, 그렇다고 해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간구한 반대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말씀 전체를 잘 이해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것이지 우리의 간구하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필연적 섭리 때문에 하신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과연 주께서 이것을 주셨구나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우연이요 세상 돌아가는 자연적 일로 인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방자함이나 영적 무감각성, 이런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못 느끼는 그런 일이 있을까봐 주께서 기도를 통하여 깨우쳐주는 일을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의 살아있는 형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전부 우리를 위한 것이. 그러면 기도함으로 반드시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사도적 은사는 필요할 때 은사를 베푸시면 이루어졌고, 사도들도 모든 질병을 임의로 고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있을 때, 확신 있을 때 은사를 통하여 고친 것이로되 그렇지 않을 때는 병자를 위해서도 단순히 기도하고 그쳤어요. 이해하세요? 사도들이라도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어떤 병자는 은혜로 고치시고 어떤 거죠? 어떤 병자는 기도함으로 간구로 고치셨다. 사도들도 사역의 성격이 그때그때 달랐던 것이지 모든 병자를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은사를 통하여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운이나 예언이나 이런 은사는 사실상 거의 나타나는 일이 없습니다. 거의 나타나지 없습니다. 우리의 그 내면 안에 있는 상처들을 영적으로 밝혀보고 내적 치유를 해가는 가운데 심령을 투시하는 은사가 있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매우 조심해야 돼요. 심령을 투시하는 것이 아니고 내적 치유는 말씀의 깊은 권면 안에서 자신을 성찰하도록 이끌어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져요. 따라서 그것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깊은 상처가 있고 그 상처가 죄의 정욕과 맞물려 있어서 억눌려 있을 때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치유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이지 그걸 투시의 은사로 풀어가기 시작하면 매우 위험해요. 지금 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치 항구적이냐 일시적이냐 열려있냐 닫혀있느냐 얼만큼 열려있냐 얼만큼 닫혀있냐 등등의 성령 은사와 관련된 자기의 이해 차이에 따라서 오늘날 오늘날 전세계 교회 안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개개인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 여기 같이 모여서 한 교회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아마 이 부분에는 신앙적 경험과 또 여러분의 이해 차이가 다를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하는데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이것이 참 교회인가를 드러내는 지표는 오직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요 또 성도를 구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성도를 세워가는 일로 부르셨고 그 일의 유일한 수단은 오직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거기서 떠나가면 여러분의 모든 은사는 또 여러분이 어떤 성령에 관한 어떤 이해든 간에 여러분에게 덕이 되지 않고 해가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만 일단 정리하죠. 자, 성령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며 주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미 앞에 설명한 내용과서 이건 이미 설명했습니다. 답만 읽어보죠. 시작.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 주십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또한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 다음, 이것은 성부와 성자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며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뜻에 따라서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질서상의 구조를 말하여 줍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까닭은 자신의 선하신 기쁨의 뜻에 따른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공로와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게 됩니다. 또한 성자께서는 자신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신의 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베푸십니다. 성령은 인격적 하나님이에요. 그가 베푸시는 능력과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성령의 내주를 알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아! 성령은 누구에게 주어지며 어느 정도로 주어집니까? 같이 읽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며 성령을 인정할 때 성령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에 따라서 성령은 다르게 주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들은 그가 참신자이건 아니면 위선자이건 어느 정도 성령의 은사를 받지만 그 정도는 서로 다릅니다. 이 주체 정도가 서로 달라요. 그 다음 같이 읽어요. 참신자는 모든 교회 지체들에게 공통적인 은사들 이외에 아하 공통적인 은사가 있고 이외에 구원에 관련한 은사를 특별히 받습니다. 같이 읽어요. 참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받아 참신앙을 소유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자신들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은사들을 알므로써 성령이 자신들의 주어졌음을 압니다. 하지만 성령은 또한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며 믿음의 길을 인내로 걷는 자들에게 더욱더 주어집니다. 위선자들은 단지 피상적인 하나님의 지식만을 알 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가운데 이교도들이 방언, 학문, 예술 그리고 유사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것들은 거룩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은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은사들과는 다릅니다. 그렇죠?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은 이제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자들이 다 방언을 받기를 사모하라는 식으로의 오순절 교회에서 하는 말과 같은 뜻이 아니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구하라. 그것은 내게 미추어진 은사를 통하여 교회의 덕을 세워가고 그 저변의 기준이 되어지는 영적인 구원의 은택이 내게 풍성해지길 바라는 성령 충만적 의미에서의 성령의 간절한 사모입니다. 그 성령을 사모하면 주께서 그 사모한 우리의 간절함에 따라서 성령을 충만케 하실 때 내게 부어진 자연적 은사도 더욱더 효율성 있고 충만하게 활용되도록 이끄시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에 관련 은사와 결합되어져 교회를 덕스럽게 세워가는 그 피차간의 섭취간의 성도의 건덕을 위한 그 교회를 세운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고 그로 인한 기쁨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아, 이거 다 끝내야 되는데 67페이지 자, 성령님은 언제 어떻게 주어지며 받습니까? 언제 받죠? 성령님께서 그의 은사를 전달해 주실 때 성령님은 주어집니다. 어떻게 받나요? 시작. 특정한 때에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을 때에 외적인 표지와 더불어 눈에 보이게 그의 은사를 주십니다. 주로 사도시대 초대교회에 있었던 경우는 그렇습니다. 사도시대 초대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눈에 보이게 외적인 표지가 드러나죠. 그러나 같이 읽어보면 주의해야 할 점은 성령님이 어떤 특정한 곳에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가 임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며 하늘과 땅에 충만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의 은사를 교회 회원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자극시키시고 점차 완전케 하시는 활동의 결과를 유효하게 나타내실 때 성령님이 주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성령님은 태초부터 세상의 끝날까지 언제나 교회에 주어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교회 안에 항상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온 우주에 하늘과 땅 온 우주에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시며 편재하심으로 어디에나 충만해 계시지만 그런 성령님이 주어졌다 이런 말 표현은 도대체 뭐냐 이게 어디나 편재하신 성령님이신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 성령님께서 자신이 주시는 은사를 나타내 보실 때 아 성령께서 주셨다 성령님이 주어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건 같이 읽으면 성령님이 주어지는 통상적인 방식은 말씀의 사역과 성례 시행을 통한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증거를 하도록 하게 하시어 듣게 하심으로써 성령님은 주어집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의 사울이나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요한의 경우처럼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시행이 없이 성령님이 임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사모하거나 그런 감각이 없을 때 주께서 먼저 역사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같이 읽으면 동시에 성령님은 성도의 심령 안에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키심으로써 주어집니다. 그를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하고 찾는 자 주시고 이것이 이것이 보세요. 누가 구하고 누가 찾죠? 우리들 각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같은 믿음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나? 그럴 때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이 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망을 결코 놓치지 마세요. 항상 무시로 주 앞에서 간구하세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구하옵나이다. 주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케 하시고 내게 이미 교훈하신 말씀들이 내 안에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깊은 깨달음 있게 하시고 깨닫는 말씀 앞에 기뻐할 수 있도록 내 심령을 붙들어주시고 심령이 기뻐함으로 내 의지를 순복시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내 안에 이 모든 영적인 각성과 깨우침 내 안에 가득 참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환경과 일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거룩하심을 내 안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이루어주게 하시며, 그로 인해서 연약한 자들에게 내가 위로를 전한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소망, 이 성령님의 간절한 이 소망을 놓치지 말고 무시로 기도하며 마음속에 계속 희망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성도가 구할 바거든요. 근데 이 본질을 다 놓치고 그냥 교양과 양심과 예성 따라 살면은 진보가 없고 잘하질 못해요. 아까 말했죠? 여러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했죠? 여러분이 하나님 옆에 간구함에 있어서 교회 직분인 어느 것보다 여러분이 위축되거나 열등하지 않습니다. 동일하며 오히려 훨씬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분, 말씀을 깊이 사랑하시고 성령님을 깊이 사모하시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덕목들이 참 풍성하게 드러난 분을 보면 그분은 거인이라니까요. 그분은 같은 성도지만 이렇게 만나보면요 참 존경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믿고 의지하게 되어지죠. 함께 자라가야 되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그런 사람을 보고 존경을 표하고 그런 분을 격려하고 그와 같기 위하여 영적으로 경건의 노력을 하는 자들을 칭찬하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되어질 때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부르심받은 직분자가 서도 교회가 영적으로 건전하게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칭찬하는 바가, 사람을 좋아하는 바가, 성도의 교통이 그 분에서 멀어지면, 세속화되어지면 거칠어지고 상처 속에서 성도의 교제를 기피하는 이상한 교회 분위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하고 말씀 앞에 살자는 사람의 권면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좋은 방향은 못 되지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너희가 악하지만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야 두 말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이 이 거하게 하시고 신령한 주의 말씀 속에 주는 영적은 풍성한 그 영의 양식들을 깊이 삼아오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간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 들을 때 심령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심령이 되게 하시며 그런 심령에도 저희 마음을 온유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고 심령이 기뻐할 뿐더러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기 위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참으로 성령에 붙들린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위안하여 우리를 부르신 바 된 그 목적이 우리가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요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피차간에 그러한 덕목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피차간에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심으로 진실로 교회 안에 주신 바 된 성도의 교통이 주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들어가는 우리 모습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